다니엘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두 왕국은 이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먼저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게 된 후에 136년이 지난 그때쯤에서 다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최후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왕국의 멸망 중에서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에 풍성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남왕국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침공의 제일 첫 번째 사건인 1차 바벨론 침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란 해는 보통 예레미야서에서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횟수 계산 방식과 당시 바벨론의 횟수 계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서양 사람들이 나이 계산하는 방법하고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결과인데요. 여하튼 같은 해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서에서의 여호야김 4년이나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야김 3년은 똑같은 주전 605년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한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거세게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후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군주였던 위대한 신앙인 즉 요시아 왕이 참 안타깝게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신흥제국 바벨론의 그 거센 위세 앞에서 이제 멸망해 가던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애굽이 나서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 바벨론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완충지대로 그 아수르를 살려놓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애굽은 이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친히 왕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왕국의 왕이었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모든 신앙과 영적인 개혁운동의 그 맥락은 사실 아수르의 지배와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다 끊어내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끝까지 살려내려는 이 애굽의 의도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남왕국 유다의 신앙개혁을 방해할 수 있는, 그걸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 애굽 왕 바로 느구의 그 엄청난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고자 이제 무기도에서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 전투에서 이 요시아는 전사를 하게 되지요.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 역대하 35장 25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참 유다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했던 경건한 왕인 이 요시아가 그처럼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비롯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깃도의 슬픔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비탄과 안타까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아 왕이 갑자기 그 전쟁에서 사망하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 유다는 계속 급전직하의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전사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최종 멸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지 23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은 급속한 쇠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큰 정치적인 혼란과 또한 신앙적인 혼돈을 겪게 됩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당시 주요 강대국을 배경으로 삼는 국내 정치인들의 알력이 아주 매우 격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을 등에 업은 친애굽파와 또 신흥 바벨론을 뒤에 업은 바벨론파 사이에 계속되는 알력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국내 정치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참 선지자들과 다수를 차지한 거짓 선지자들 간의 아주 치열한 대치로 말미암아 매우 긴박한 신앙적인 위기가 유다왕국 전체를 휩싸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사회적인 깊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유다 사회는 혼합주의적인 극심한 우상 숭배, 그리고 갖가지의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 유다 왕국은 점점 절망적인,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모습으로 계속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동안 지칠 줄 모르고 힘차게 전개되던 신앙 회복과 영적 개혁을 위한 그 경건한 운동의 물줄기들이 다 사라진 마당에서 오직 냉엄하고 험악한 이 국제사회의 그 비정한 현실 속에서 약속으로 살아남기 위한 아주 힘겨운 몸부림만을 계속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야김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맛다니아지요. 이후에 이 세 아들은 전부 차례대로 왕위를 한 번씩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만 모두가 다 아버지와는 달리 참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속된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계속 자신들이 통치했던 유다 사회를 무너뜨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요시아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한 후에 바로 그 비어있는 왕좌를 이제 다시 채우기 위해서 요시아의 그 후계자로 지목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아닌 둘째 아들 여호아스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지도부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첫째 아들을 배제하고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위에 올렸던 것이죠. 이처럼 동생이 형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첫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나중에 또 동생이 이어서 왕이 또 되긴 합니다만 이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은 매우 완악하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자 때부터 이것이 소문이 났는지 요시아의 신하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역량이나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 당시에 여론의 분위기에 잘 들어맞고 있었던 사람은 이 엘리야김이 아닌 둘째 아들 여호아스였습니다. 여호아스가 굉장히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애굽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점이 다른 신료들의 그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 팽배 있었을 그 애굽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과 반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애굽적인 성향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 여호아스의 치세는 겨우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애굽의 그 아버지 요시아를 죽인 애굽의 그 바로누가 다시 이 유다를 침공을 해 들어옴으로써 예루살렘이 아주 간단하게 함락이 되고 왕에 올랐던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기습적인 침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중요한 점을 지목을 합니다. 이 엘리야김이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있던 사람이고 뭐 웬만해서는 쉽게 자신의 욕심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에 아주 절치부심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김이 결국 그 왕권을 탈취하겠다,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였던 바로 느고를 이제 다시 손을 잡아서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어떤 국제적인 음모와 계략을 통해 자기 동생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비슷한 장면이 있죠. 고구려가 망할 때에 연개소문의 아들이었던 남생이 이 당나라로 도망을 가서 그 당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그 왕권을 탈취하고자 하다가 온 나라를 다 망하게 합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재위 3개월 만에 포로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치유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자리가 비어있던 그 왕좌에 드디어 엘리야김이, 그 형인 엘리야김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엘리야김이 왕좌에 오르게 된 것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후원이 컸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제는 그 유다를 자기의 속국으로 간주를 했고 바로 이 사실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친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제부터는 유다가 자기의 신하 나라다, 신하국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기 위해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서 철저하게 자기 밑에서 복속을 당하도록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애굽은 철저하게 이 유다를 이제 수탈하기 시작하죠. 무자비한 압제와 아주 가혹한 경제적인 수탈과 착취가 이제 유다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이후에 여호야김은 피집의 국가로서의 그 힘없는 군주라는 그 처량한 신세였지만은 참 뼈아픈 치욕을 감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충실한 봉신 노릇을 하게 됩니다. 튼튼한 국내적인 정치 기반이 없었던 그로서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애굽의 후원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그 엘리야김의, 즉 여호야김의 집권 과정이나 그 통치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최소한의 집권 명분이나 논리도 상실한 채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하고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했던, 그리고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욕만을 채워나갔던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어떤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바른 통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마도 연못고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당하고 정당하고 바른 통치를 기대하고 백성들에게 좀 복과 참 복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통치 행위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글러먹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이 집권 기간 동안 그의 통치 행태가 어땠는지를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호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야김의 통치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동생을 밀어내고 왕권을 탈취한 이 엘리야김이 막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보통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회개와 어떤 회복의 여지를 남겨주시는 최소한의 권고를 이제 담는 것이 마땅한데, 이 요시아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최소한의 권면이나 어떤 권고가 전혀 생략된 채 처음부터 끝까지 혹독한 심판과 저주의 확정적인 메시지만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통치를 시작한 후 4년 후에 있게 될 그의 아주 폐역하고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폐역부도한 그와 같은 행위를 미리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여호야김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서책으로, 두루마리 서책으로 기록해서 전해준 것을 불태우는 그런 아주 패악한 짓을, 그야말로 미친 짓을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속된 심판의 경고를 철저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여호야김의 아주 도저히 참 봐줄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폐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그 상태에서 죽어 마땅한, 그토록 범죄하여 심판받고 멸망해서 마땅한 이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와 회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호야김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쓴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전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는 이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된 바벨론 군대는 당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던 유다에 아주 물밀듯이 거세게 밀어닥치게 되죠. 온 유다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에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포위함으로써 이제 곧 이 유다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바벨론 1차 침공을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처럼 풍전동화처럼 곧 꺼질 것처럼 보이는 이 유다 왕국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두고 볼 것 없이 그냥 처단해서 죽여 없앨 것 같은 이 여호야김의 운명이 다시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것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것을 그가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유다 운명이, 유다 왕국의 운명과 여호야김의 운명이 기사회생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 물론 하나님의 전 기구를 이제 대표로 해서 그 모든 유다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벨론의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다 붙이질 않고 그 중에 얼마를 붙였다. 얼마라는 것은 일부를 붙였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야김과 그의 왕국의 모든 것을 다 통째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질 않고 그 중에 일부만을 넘겨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상당한 일맥상통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기록을 참조해보면 끌려갔던 이 여호야김이 다시 되돌아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게 된 것은 바빌론의 2차 침공, 바빌론의 2차 침공 때에 포위된 상태에서 바빌론과 항전 중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잠시 끌려갔던 이 여호야김이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과 이 여호야김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단 한 번의 총체적인 그리고 철저한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유다 왕국과 여호야김의 운명을 여기서 완전히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이 유다 왕국의 운명을 그 자리에서 통째로 한꺼번에 대적들에게 바로 넘기시질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최종적인 심판 자체를 유예하심으로써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 그리고 회복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얼마,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였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여호야김과 유다 왕국에게 베풀어져야 했던 것일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리고 여호야김의 행태를 봐서는 단 한 모금의 은혜의 어떤 그 물방울조차도 허락받을 자격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야김과 그의 왕국을 긍휼히 여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호야김의 그 행태를 묵과하시면서 그저 무작정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까라는 점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무작정 동정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을 하게 되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왕국을 통해 그분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영적으로나 어떤 현실적으로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떤 봐줄 수 있는 그 같은 아무런 여지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특별한 호의가 그들에게 베풀어지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분명한 그 이유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결국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말씀을 순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참 파괴적인 그 욕심을 쫓다가 마지막에 영적으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야김 개인의 삶의 그 파멸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유다 왕국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 뜻을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여호야김 개인은 파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며 다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야김에게 약간의 그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 허락하셨던 것일 뿐이죠. 따라서 이 모든 유다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서 3차 침공까지 받은 후에 영원히 멸망했던 이 유다 왕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의 마지막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한 한 구절을 주목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누구누구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언제나 특별한 관심으로 그 본문을 주위에서 살펴보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손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는 이 유다를 침공해온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 군대까지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주권적인 그 능력과 그 섭리를 특별하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로 이와 같은 누구누구의 손에 붙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께서 그의 백성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모든 역사적인 상황과 그 모든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또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의 백성이 보호되고 또한 보살핌을 받고 또한 인도받고 있으며 반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한 주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일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주께서 누구누구를 붙이셨다, 우리를 누구누구에게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인 우리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언제나 전개되는 모든 사건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게 되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신학적인 인식과 제대로 된 신학적인 이해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참 불충성과 그리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빚어진 결과로 우리가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참 비참한 운명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그 결과로 빚어진 거대하고 불강력적인 그 세상의 강력한 공세와 그 어둠의 큰 권세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둘러싸임으로써 전혀 소망이 없는 완전한 삼은 초과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자초한 그런 삶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많은 그 상황으로 우리가 참 애호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를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것에 넘겨버리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모든 참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비록 끝까지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조건들에 우리가 붙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붙이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운명 전체를 그리고 영원히 사단과 이 세상의 그 권세에 그 손길에 우리를 다 팽개쳐버리시는 그런 영적 포기를 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의 붙이심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필요한 일이 될 것이지만 영원한 영적 포기를 의미하는 완전한 위기로서의 영구적인 붙이심이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을 붙이지 않은 것은 여호야김을 붙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왕국을 붙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백성과 그분의 나라를 어두운 세력에, 세상의 힘에 때로는 붙이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붙이시는 일 없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으시는 일을 늘 반복하시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번 붙임을 당하게 되면 적지 않은, 그리고 참 만만치 않은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전 기구를 통해서 대표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야김과 그 유다 왕국의 소유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뺏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충성했더라면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많은 유익들, 많은 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참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때로 뺏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붙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본래의 우리의 존엄하고 복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렇게 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을 애호싸고 있는 대적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한,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그것들에 애호싸여서 우리의 숨이 막힐 지경으로 참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에 붙이시는 그런 위기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시기 전에 우리를 그 모든 우리의 참 불의한 환경에, 잘못된 그 상황에 우리를 내다 버리시기 전에 먼저 회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 주님 앞에서 귀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우리를 넘기셨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인내를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언제나 소망과 회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올라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어떤 참 세상에, 그리고 어두운 권세에 속한 그 많은 위세와 그 힘과 그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선택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넘겨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에 붙임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요, 죄를 짓더라도 즉시 민감하게 그때그때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라는 신앙이란 부침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완악하고 또한 무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무지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참 부침을 입게 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고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회복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또한 새로 밝아오는 새해 속에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시 그때그때 회개하고 주 앞에 경건과 참 온전한 신앙을 향한 몸부림을 쉬지 않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풍성하게 누려받는 복된 삶으로 온전하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오늘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여러분의 심령 위에 풍성하게 확인되고 이제 남은 우리 여생 속에서 여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더욱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확인받고 누려나가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야김의 생애를 통해서 참으로 중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순종과 불충성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참 세상 세력, 어두운 사탄의 세력의 손에 때로는 우리가 부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는 무지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저희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죄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사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인내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항상 열어두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애 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남은 저희들의 생애 속에서도 여전히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고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여호야김과 같이 끝까지 패역하고 완악한 그와 같은 불신앙의 길을 통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은 실패자로서의 길에 참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참 불가항력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기회를 늘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승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